사도행전 14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1쪽 사도행전 1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가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돌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에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지혜롭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연약한 설교자를 통해서 주의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전할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우리가 몇 주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던 진리들을 빠르게 리마인드 해보고 오늘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상고했는데 어떠한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당한 일,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경제까지 칭송하고 높인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돌을 들어서 바울을 쳐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한 그 사건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진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기 쉬운데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은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거의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갖다 버렸는데 그곳에서 일어나,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바울을 살리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상기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한 생명도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맡기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바울을 거의 죽은 것 같은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았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난들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는 진리였는데 바울은 2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래서 이 환난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탈곡기라는 말에서 유래됐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우리의 영혼이 세 속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데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도록 빚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약 2년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거리를 따져보니까 약 2,000km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0km면 여기서 뉴욕을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거의 2,000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걸어서 우리가 뉴욕을 왕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불편함들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없었다면 이들이 전도의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금식 기도하며 파송해 준 그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신실한 두 목회자 바울과 바나바가 성공적인 복음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안디옥 교회는 큰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2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에는 바울이 이 복음 전도를 해나갈 때에 그 선교 정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바울의 선교 정책에 대한 것인데요.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바울은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로 하여금 각 교회를 돌아보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세웠고 자신이 수고하고 전도하여서 교회가 설립되었지만 그래서 자신의 지도력을 여전히 그 교회에 행사하기보다는 그 교회에 장로로 세워질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안수하고 그들에게 지도력을 위임하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연약한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편지를 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고 또 직접 방문할 수 있으면 방문하여서 그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경우였고 일반적인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 교회의 세움을 받은 장로들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로를 택하는 것은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장로를 택하는 일은 지역적인 것이었고 두 번째는 복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곳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데려오지 않았고 그 회중 가운데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장로를 택하는 일은 지역적인 것이었고 복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의 장로가 아닌 여기 장로들이라고 여러 명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돌아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7절에서 또 디도서 1장 5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움을 받아야 하는가 구체적인 그런 지시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서 7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토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자들을 그 각 교회의 회중들이 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력을 위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굉장히 인상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금식 기도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장로들을 택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금식 기도하고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죠.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두 사도들을 선교지로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첫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장로를 세우는 이 일에 있어서 여전히 동일한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에 장로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이곳에서 금식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장로는 오늘날의 가르치는 장로 목사와 또 다스리는 장로 모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그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에 있어서 성숙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장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금식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에 신실한 장로들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사도들은 이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는 건물이 잘 있고 또 재정적으로 충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로의 일을 신실함으로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장로들이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며 교회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워진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실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믿음에 성숙하여서 넉넉히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의 두 번째는 사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물러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초를 확립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도 보면 오랫동안 그곳에서 머물러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바울은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이 신약 성경의 책들을 보면 교회를 위해서 보내진 그런 편지죠. 그런데 왜 이러한 서신들을 썼는가 하는 것을 골로새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도의 가르침, 이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위임을 받은 자로서 복음의 그 기초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들이 정하였는데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그래서 에베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지, 에베소 교회만을 위해서 써여진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그 편지를 다 읽으면 다른 교회에도 그 편지를 읽도록 그 회람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다른 교회에게도 읽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편지, 후서라고 하는 편지도 다시 다른 교회에 회람되도록 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일정 기간 머물러서 무엇이 복음의 핵심이고 기초인지를 가르치는 그 일들을 바울은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 신실하여서 믿음과 또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그들을 돌아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23절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를 그 믿음 바 주께 부탁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각 교회들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일꾼들에 불과하고 각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심을 이곳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수고하여서 한 교회 한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 각 교회를 의탁하고 자신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교회들을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갈 때에 바울이 20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께 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바울은 각 교회들을 의탁하고 자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의 필요를 보살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와 확신의 근거를 두고서 매우 어리고 연약한 교회를 뒤에 남겨두고 그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 자식을 그렇게 의탁하고 떠나는 것처럼, 그 한나가 어린 사무엘을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젖을 막 뗀 그 어린 나이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한나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적인 가르침들과 많은 거짓 선생들이 여전히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각 교회를 의탁하고 그렇게 자신들은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삼중적인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을 통해서 복음의 그 핵심들을 기억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위임하고 잘 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전서인가에 보면 교회를 향한 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 수 있습니다. 세우는 각 교회를 향하여서 그가 얼마나 근심하며 걱정하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의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돌아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바울의 복음 사역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자신의 그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신 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년에 걸친 참으로 사람이 걸어서 여행하기에는 정말 너무나도 엄청난 그 거리를 여행하면서 수많은 위험들을 그들이 겪었고 생명의 위험을 아마 여러 차례 그렇게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이 모든 복음 사역의 그 지도자와 인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종들일 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들을 따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을 부르셔서 이 선교의 사역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떠나보낼 수 있었고 또 복음 사역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중간에 이 마가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마가가 그 어려움을 다 감당해 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내와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협력하여서 이루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공로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두 주 전에 바울의 담대함에 대해서 생각해봤죠.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죠. 일으키셨는데 그 루스드라에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밤을 지새지 않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의 그런 본성에서부터는 그와 같은 담대함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담대함,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인내와 또한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정말 많은 복음 사역자들이 배워야 되는 것인데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까? 누가 옆에서 강요하면 이렇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가 이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자기의 모든 능력과 역량과 그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 부어서 헌신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 보고하면서 모든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그린빌 독립장로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셔야 복음의 결실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몇몇 지도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것이고 능력을 주셔야 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또 인내를 또 이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두 사도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서 그 교회를 가르치고 또 신실한 자들을 세운 이후에는 하나님께 그 교회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이 사도의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자신이 이룬 참으로 엄청난 일이죠. 이와 같은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의기양양하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해지기 쉽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를 개척해서 큰 교회가 됐을 때 얼마나 높아지기 쉽습니까? 나는 이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와 같이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야 하면서 떠받들여지고 칭송받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가히 오늘날 어떠한 사람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면서도 모든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감당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모든 찬송과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 앞에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배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실하여서 믿음에 장성하여서 성령에 충만하여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더욱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미 일꾼으로 세우신 종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를 주시옵시고 또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이 일에 헌신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히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호흡하도록 허락하시는 날들 동안에 기도의 그 의무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